내일 모레면은 이제 여기 시간은 내일이 되겠네요. 5월 9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투표를 마치신 분들이 몇 분 있는 줄 압니다. 선거하는 거하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목자라는 이 말이 오늘 한국 정치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성서에서 목자, shepherd, 이거는 종종 왕을 지칭하는 그 비유의 말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그전에는 사울이 두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헤브론에 살고 있던 다윗한테 와서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에스겔 역시 하나님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 사이에서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모두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도자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서는 목자라는 말이 백성을 인도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자가 마치 목사를 지칭하는 양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정치 체제가 왕정이었기 때문에 왕이 목자에 비유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 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늘날 정치 체제에서 아마 대통령쯤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과연 이런 왕정, 이런 어떤 1인 지도자 체제에 대해서 성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 부분을 일단 살펴보고 우리들이 현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가졌던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지 간에 성서는 늘 우리에게 두 가지 대답을 줍니다. 찬성, 반대 다 있어요. 성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답을 성서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어떤 그 최종 편집자의 입장 여하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생각을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8장부터 12장 사이에 있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왕권에 대한 찬성,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좋게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 중에 8장, 10장, 12장은 왕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9장과 이제 11장, 요거는 왕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사무엘서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기억을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8장이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그럽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사에서 은퇴를 하고 자기 두 아들한테 사사의 직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이 마치 재벌 2세처럼 혹은 그 목사의 그 후임 자기 그 목사도 이렇게 저걸 남겨주잖아요. 그것처럼 제대로 못하고 비리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와서 우리에게 다른 나라, 우리 이웃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사사는 못 믿겠으니까. 이 자체로는 상당히 타당한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입장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은 사무엘이 이것이 기분이 나빠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저들이 너를 리젝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버리는 그런 행위다. 이래갖고 굉장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면서 9장에 넘어가는데 9장은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의 아버지가 그 암 나귀를 갖다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울을 보내죠. 근데 그 중간에 사무엘한테 하느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에 대한 표현이 남보다 이 목 하나는 크고 아주 잘생기고 여러분들 그 탤런트에서 하는 그런 꽃미남 그런 표현으로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두 개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럼 니네들 원대로 왕을 뽑아줄게. 그러고 12 트라이브를 다 모으잖아요. 그 중에서 뽑기 하다 보니까 벤자민이, 뽑기고, 거기에 그, 베냐민 그 트라이브에서 속한 게 사울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키시고, 거기에 이제, 어떻든 그래갖고 사울이 뽑혔는데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나 했더니 저기 어디 짐짝 틈 같은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유 저까지 것이 무슨 왕이 될까 이라고 업신여겼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9장, 10장, 11장. 예. 11장이 뭐였냐면 그 길랏 야베시, 야베시 길라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야베시 길라드라는 동네는 어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그 주위 족속의 암몬 왕이 쳐들어와갖고 야베시 길랏, 혹은 길랏 야베시 여기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친하자고 그러는데 암몬 그 왕이 그래. 니들 그 장정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내면은 화친을 해주겠다. 이게 뭔 말인가? 옛날에는 활 갖고 싸우죠? 그 밑을 쏘는 게 아니라. 그 활을 이렇게 쏘면은 왼쪽 눈을 다 감고 쏘지요? 근데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면 이게 뭐야? 안 보이잖아요. 무장해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다가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나 보고 없으면 당신은 내 가서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원군을 청하죠. 그 당시에 사울이 이걸 듣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와서 암몬을 이제 박살을 내죠. 이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그런 군사적인 뭐 어떻든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사울이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막 박수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죠. 나머지 12장. 12장은 사무엘의 어떤 그러니까 은퇴 설교 비스름해요. 사무엘이 이제 내가 이제 관둘 텐데 사사직에서 관둘 텐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동안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물어주겠다. 누구의 뭐 곡식을 뺏었다든지 뭐 송사를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하느님께 왕을 구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지금이 미를 수확하는 때니까 이제 날씨도 좋을 때인데 이때 내가 기도를 해갖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게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치사하게. 어떻든 이렇게 8장, 10장, 12장에 왕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중앙에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도 같이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왕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씩 보면은 이유가 그래요. 8장에는 너희들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10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날 왕을 구하였도다. 12장에 보면은 사실 여호와가 너희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른 왕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예요? 신정이죠? 하느님이 통치하는 세상. 사실 사무엘 때까지는 하느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기 민망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사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사사도 누가 한번 하면 그 집권 세력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느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쪽 추라이브에서도 택하고 저쪽 추라이브에서도 택하고 그랬어요. 그런 신정을 배척하고 이제 왕을 구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왕권에 대한 얘기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읽은 사무엘 상 8장부터 12장까지라고 그러면 또 하나 어떤 비유가 있는데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그 요담의 그 어떤 패러블 비유 얘기예요. 얘기인즉슨 여기 나무들이 이제 모여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모여 갖고 우리 가운데 리더를 하나 정하자. 그래가지고 감람나무한테 가갖고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그거 내가 이렇게 올리브 오일 이런 걸 갖다가 짜내가지고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기쁘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좋은 걸 놔두고 뭐하러 왕을 했냐? 미쳤냐?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네가 그러면 왕이 될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왜 내가 미쳤다고 그 짓을 하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한테 가서 그럼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내가 이 포도주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즐겁게 했는데 새길께에서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길께가 아니라 가시나무한테 이제 가서 그럼 네가 왕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오케이 왕하는 거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안 그러면은 니네 확 그냥 불로 다 싸잡아버리겠다 이래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뭐 신앙 교회 오래 다닐 필요도 없어요. 뻔하잖아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건 전부 다 우리 식생활에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좋고 모두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재주고 재능이고 그겁니다. 그걸 버리고 왜 내가 쓸데없이 왕 노릇이나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쓸모없는 짓에 가시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가 나오죠. 불쏘시개 나무 딱 맞을 거. 근데 그런 가시나무조차 뻗대면서 니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왕 노릇하겠다 이래요. 이 정도면 성서가 왕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갈 겁니다. 우리 옛 시조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정치판이 지저분하고 피해야 할 그런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무려 15명이에요. 2명은 사퇴했다고 해도 13명이 서로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들 정치를 하려고 할까? 제가 얼마 전에 팟빵을 들으면서 어느 당원이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열불이 터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로 이어진 것 같아요. 어느 당원이 그래요. 정치라는 것이 정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반문합니다. 근데 그 정권이 잘못하면은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당원이 이렇게 대답해요. 정권을 한번 뺏기면은 다시 찾기가 참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을 합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쪼갰다가 다시 합하고 탈당했다 다시 들어가고 이거 뭐 하자는 건가? 이제 제 질문이 그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 그 정권을 통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이제 질문입니다. 정치, 영어로는 politics 그러죠? 사실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폴리스. 폴리스, 딱지 주는 사람이 아니라 폴리스는 옛날에 이게 시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가 단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폴리스 자체가 이게 국가예요. 예, 폴리스. 이게 폴리티코스, 폴리티카, 그러니까 그 political matters, 폴리스 그 도시에 관계된 이 모든 거 합한 게 이런 것들이 politics, 정치입니다. 따라서 정치가는 폴리스, 도시, 국가,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살림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게 정치 권력, 정권입니다. 이렇게 정권, 정치 권력이란 나라 살림을 할 권력을 준다는 말이지 어떤 정당에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권한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권한, 이런 권력이 부패한 권력이고 성서가 배척하는 악한 목자, 나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교회가 연루되어야 합니까? 선거철마다 매번 대선 후보들이 대형교회를 방문합니다. 빠지는 법이 없어요. 물론 대형 절도 가겠죠.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겠죠. 머릿수가 많고 표가 많고 그래 그 대선 후보가 이제 장사 속으로 거기는 간다고 그래요. 그렇다 치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왜 여기 동조를 해야 합니까? 왜 이들의 먹잇감이 돼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한국 전쟁, 그 직후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에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재정은 열악했고 그저 부흥회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배고픈 시절, 그 아픔을 달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되어 갑니다. 헌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혹은 정치와 연루돼서 기득권자가 되어 갑니다. 속성상 기득권자라는 것은 그 어느 체제에서 잘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현 체제가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그래서 그거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보수적인 성격을 띄어요. 보수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희한한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갑니다. 사실 그때 그 유신 정권 때 그 터뜨려야 될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조리한 사회를 향해서 터뜨려야 될 그런 분노가 꽉 차 있었을 그런 때에 이것을 사회에 피지 못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통성기도를 통해서 그냥 우랑다리다나 바롱 못 따라가 따라가냐 이 전문 용어 오늘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그냥 마냥 그냥 지저대요. 그래갖고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풉니다. 잘못된 카타르시스죠. 혹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허공에다 대는 주먹질을 향해서 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던 그 어떤 사회 악이라든가 정치 체제의 그런 거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채 부패한 정권은 분노의 화살을 피해서 여전히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국가 권력에 쉴드를 쳐줍니다. 이것이 대형교회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로마 제국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저항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 정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자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어떻게 감히 부패한 정권이 지들 표 얻겠다고 와서 소리 높여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냐? 이런 말이에요. 정치를 왜 해야 하나? 이거 바꿔 말하면은 교회를 왜 해야 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나? 교회가 왜 생겨야 되나? 사실 이게 역설적으로 교회 없으면 더 좋아요. 교회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노자가 그랬대나, 왕이 누군지 모르고 살 정도면 그건 그 왕이 진짜 잘 다스리는 거라고.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단체가 있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싸우지 않고 돕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천국 아니에요. 본래 교회는 정권을 잡는 일이 아닙니다. 보다 많은 교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이걸 조장하는 것이 정권이 아니에요. 좌파고 우파고 진보고 보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지요. 왜? 보다 나은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 정치의 핵심은 정권을 창출한다기보다 이 나라 살리려면 어쩌면 잘할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여기다가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치판에 몇 년에 한 번씩 한갓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가 진짜 하느님의 뜻에 맞게, 나라 살림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믿음으로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엉뚱한 지도자를 뽑는 것은 집안의 도둑을 드리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에서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듣고 따르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선거권이, 투표권이 없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깨어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